VOA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기후 변화로 피해를 본 개발 도상국들을 위한 기금 운용에 합의했습니다. 유엔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에서 이날 개막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 총회에서 각국 대표단이 이 같은 내용의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국 총회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이 기금에 1억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독일과 미국, 일본도 이 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 X에서 이 같은 합의를 환영하면서 이 기금은 기후 정의 실현에 필수적인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사이먼 스티렐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기금의 공식 출범이 이번 당사국 총회 첫날 이뤄진 주요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모든 정부와 협상 대표들은 이 기세를 활용해 두바이에서 야심찬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그동안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이 기금을 계속 요구해왔다고 유엔은 설명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된 이 기금은 관리 주체와 분담금 배분, 대상국 선정 등을 놓고 수차례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27차 당사국 총회에서 처음으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금은 출범 첫 4년 동안 세계은행의 주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중국군 항공기 24대와 함정 6척이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연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11월 30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에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타이완 주변에서 이같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젠10, 젠16 전투기 각각 6대와 2대, 윈8 대잠초계기와 윈9 전자전기 각각 한 대를 포함한 12대의 항공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거나 타이완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항적지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했던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공군기와 함정, 지상발사미사일 체계에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지난달 22일에도 홍6 전략폭격기 편대를 비롯한 항공해상전력을 타이완 해협에 보내는 등 이 지역에서 거의 매일 크고 작은 군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브릭스 가입을 철회할 것이라고 오는 10일 출범하는 아르헨티나 새 정부 외교장관 내정자가 밝혔습니다. 디아나 몬디노 외교장관 내정자는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을 통해 아르헨티나는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브릭스 가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몬디노 내정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르헨티나는 이미 브릭스 회원국들과 외교,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브릭스는 무역상의 이점보다 정치적 동조에 더 관계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 협력체인 브릭스는 지난 8월 아르헨티나 등 가입을 희망해온 6개 나라를 추가 회원국으로 초청했으며 이들은 다음 달부터 공식 회원으로 활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달 실시된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세계 국가들과의 협력 등을 강조했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브릭스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었습니다. AP통신은 우파 성향인 밀레이 당선인이 취임할 경우 아르헨티나 외교 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예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7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지난달 24일 양측 간 합의로 두 차례 연장됐던 일시 휴전의 전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작전 중지 합의를 위반했고 이에 더해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발포를 했다며 이에 하마스 테러 조직에 대한 전투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휴전 시한을 약 1시간 앞둔 이날 오전 6시경 가자지구 인근 이스라엘 지역에서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렸으며 자국군 방공부대가 가자지구로부터 발사된 로켓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한 국적자들과 기관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를 선전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30일 2022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계속 테러 지원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한 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북한의 무기를 거래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위장회사를 운영해온 개인 등이 대거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북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파트너와 협력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익 창출 활동과 미사일 관련 기술 조달 등 제재 회피를 용이하게 하는 해외의 북한 대표 8명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21일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이라며 북한의 수익 창출과 물자 조달, 정보 수집 역량을 저해하고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과 북한의 불법 무기 및 관련 물자 수출을 막기 위한 미국과 해외 파트너의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제재 조치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발표됐습니다. 먼저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국적자 중 무기 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은 대북 제재 대상 기업 청송연합의 이란 테헤란 주재원 강경일과 리성일, 중국 베이징 주재원 강평국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정찰총국이 통제하는 청송연합은 해상 군용 선박과 무기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며 이란의 방위산업체의 기술과 무기를 공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국영기업, 은행과 관련된 대리인, 개인을 통해 국제금융체계에 접근해 불법적인 금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조선무역은행의 수석대표 서명과 조선통일개발은행의 러시아 주재원 최은혁, 고려상업은행의 중국 주재원 장명철 등에 대한 제재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위장회사를 이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재래식 무기 조달을 위한 자금을 이체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에 관여한 최성철과 임성순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 기관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의 위장회사의 대표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기관으로 유일하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북한 해킹 조직 킴수키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킴수키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정찰총국 산하기관으로 주로 스피어 피싱을 사용해 유럽과 일본, 러시아, 한국, 미국 등의 정부와 연구기관, 학술기관, 언론 종사자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 국적자 8명과 킴수키와 연계된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오늘 미국, 호주, 일본, 한국의 조치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공동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노동자와 자금 세탁업자, 사이버 스파이, 불법 자금 조달에 대한 북한의 활용은 계속해서 국제안보와 영내 우리의 동맹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오늘 러시아와 중국, 이란, 그 외 다른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인 8명과 북한 기관 한 곳을 제재했다며 이는 군사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지난 11월 21일 불법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발사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고 직접적으로 영내와 세계 안보를 훼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호주를 포함한 4개국이 최초로 공동으로 제재 지정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의 제재 지정은 불법 조달과 수익 창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무기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자를 계속 추적하고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북한의 불안정한 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는 올해 들어 11번째입니다. 또한 이틀 연속 북한을 겨냥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29일 북한 해커들이 해킹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믹스 업체 신바드를 제재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위성개발 등에 관련한 북한 사람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위성개발과 물자조달, 탄도미사일 연구와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에게 독자 제재를 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를 위협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엔 북한의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와 이를 탑재한 운반 로켓 천리마 1형 발사를 주도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인 리철주와 소속 인사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 등 4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강선이 제재 목록에 올랐습니다. 룡성기계연합기업소는 북한 굴지의 기계 제작업체로 군수산업 연관성이 제기되어 온 곳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위성개발과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 등에 관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연구와 개발, 운용에 참여한 김용환 727 연구소장과 최일환, 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그리고 김춘교 인민군 중장, 최병환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 러시아 북한 대사관 무역서기관도 제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미사일 연구개발 기관으로 알려진 727 연구소는 그간 북한 매체 등에 거의 이름이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진수남은 신규남이라는 이름도 사용하는 인물로 북한 국영보험회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를 대리해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유럽연합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선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 제재는 미국과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이루어진 겁니다. 미한일 3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9월에도 사전 공조를 통해 동시에 대북 제재를 발표한 적이 있지만 호주까지 함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선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새로운 제재 부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이런 우방국의 중첩적 독자 제재로 제재망을 촘촘히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를 선전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추구가 영내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30일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정당성을 강변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네이트 에반스 대변인은 이날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그런 것들은 정당 방위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이웃 국가들과 그 너머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외교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에반스 대변인은 또 북한의 수사로 판단컨대 북한이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안보리를 약화시키고 안보리를 자신의 선전을 퍼뜨리는 플랫폼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과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들이 확인했듯 북한의 행동들은 여러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30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에 의해 주권 국가들의 자주권이 난폭하게 유린되고 극도의 이중기준이 파렴치하게 적용되며 부정의와 강권이 난무하는 무법천지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지난 27일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를 비판하고 한반도에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한 것에 반발했습니다. 또 앞에서는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뒤에서는 군사력을 휘두르는 것이 미국이 선호하는 힘을 통한 평화라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같이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 더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대미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국가의 자주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 의제로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미국과 마주 앉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 재개를 거부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7일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공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대북규탄 성명이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문제의 책임을 북한이 아닌 미국으로 돌린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자주권을 강조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는 바이든 행정부와 비핵화 협상을 할 의사가 없다는 북한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외교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약 넉 달 만에 나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이 미국과의 핵협상 재개에 관심이 없다는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It confirms what we've known now for several years.
자주권을 놓고 미국과 마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김 부부장의 발언은 핵무기를 주권적 권리로 간주하기 때문에 핵무기에 대해 협상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오랜 정책과 일치한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김 부부장의 발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주권적 권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미국과는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이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제재 압박을 받고 있진 않다며 따라서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특별한 압박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낸 담화에서 북미 대화 재개의 시간과 의제를 정하라고 한 미국에 다시 한번 명백히 해둔다며 주권국가의 자주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의제로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미국과 마주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지난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발사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한 비판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지난 7월 17일 이후 넉 달여 만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국장을 지낸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도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새로운 것이 없다며 조만간 대화 가능성은 없다는 비관론을 강화하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Statements by her, I don't really say, I don't think they say anything new.
차석자는 이어 물론 북한의 목표는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가운데 나온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북한이 자주권의 영역인 핵과 탄도미사일은 물론 위성 개발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김 부부장의 담화는 미국이 북한에 위성을 발사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have told us that we can't launch satellites. You're infringing on our sovereignty. That kind of thing.
이어 북한은 핵은 물론 위성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며 관련 개발에 러시아로부터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김 부부장은 이번 담화에서 주권적 권리에 속하는 모든 것을 키워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공화국은 모든 유엔 상원국이 향유하는 주권적 권리들을 앞으로도 계속 당당히 제한 없이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해온 미국의 조건부 대화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we know clearly that North Korea would launch a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원하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과 군축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며 하지만 핵 보유국으로서 그렇게 하길 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관계를 맺고 주권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의 이런 입장은 6자회담 이후 우리가 받아온 메시지와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며 대북 외교를 모색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계속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유지하는 동시에 제재와 억지력 강화 등의 압박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석자는 미국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며 조건 없는 회담 제의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much more that the U.S. can do. I mean,
특히 비핵화 목표를 수정해 군축 대화를 하는 회담의 대가를 미국이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다며 중국은 군사기술 이전을 대가로 한 북러 군수품 거래 증가를 반길 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며 북한이 협상을 피하고 막으려는 한 미국, 한국,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much more that the U.S. can do. I mean,
따라서 북한의 정책 변화가 없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외교보다는 국방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미국은 확장 억지력 강화 조치를 포함해 한국, 일본과의 국방 협력에 계속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관건은 미국 대선이라며 내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과 한국, 일본과의 관계는 매우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김정은의 친구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가을 다시 대통령에 당선될지 여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하는 데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이른바 항공절 기념 행보에 나섰습니다. 발사에 성공한 첫 정찰위성을 놓고 대내외 선전전 수위를 한층 높이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군 기념일인 항공절을 맞아 지난달 30일 공군 주요 시설을 방문해 인민군 공군 장병들을 축하 격려했다고 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방문한 곳은 공군사령부와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 등 두 곳입니다. 김 위원장이 공군사령부 작전지휘소로 추정되는 곳을 시찰한 사진엔 각종 대형 디스플레이와 컴퓨터가 등장했습니다. 특히 바닥엔 사람이 올라설 수 있는 초대형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담배를 손에 쥔 채 첨단 장비들을 살펴봤습니다. 벽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화면엔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동남아 일부 지역이 포함된 서태평양 일대, 태평양 전역 등의 모습이 흐릿하지만 윤곽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담겼습니다. 북한은 해당 정보가 지난달 21일 발사한 첫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로 촬영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디스플레이 하단에 노출된 북위 또는 평양시간 등 정보 항목들로 미뤄볼 때 위성 촬영 사진이거나 영상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의 정찰위성 선전전이 강화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정찰위성 자체가 해상도라는 문제를 떠나서 스스로 타격 대상을 확인을 하고 표적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의 모든 기회에서 최대한 이렇게 강조하려고 할 겁니다.
북한은 정찰 위성을 발사해 궤도에 올려놓은 뒤 연일 미 본토와 한반도 그리고 미국령 괌과 하와이 등의 주요 시설과 군사기지를 촬영했다고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 주장해왔고 위성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김 위원장이 이번 행보가 공군과 위성 촬영 이미지를 결합해 자신들의 강화된 공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과 연계해서 북한군 공군이 한국을 폭격하는 그런 전술을 토의한 것처럼 보여준 것은 이번에 간접적 위협 선전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공군사령부가 지휘체계 정보와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데 대해 평가했다고 밝혀 공군이 현대화된 지휘통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닭 아래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깰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힘에 대한 논리이고 정의이며 철학이라며 아무리 적이 기술적 우세를 자랑해도 우리 비행사들의 정치 사상적 우월성을 압도할 수 없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 도발이나 위협에도 즉시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공군의 경상적인 전투 동원 태세와 전쟁 수행 능력을 만반으로 제고하는 데서 나서는 작전 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딸 주혜를 데리고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를 축하 방문해 감시소에서 비행사들의 시위 비행을 참관했습니다. 비행엔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들 가운데 그나마 최신형인 미그 29등이 동원됐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노동신문의 경우 김 위원장의 이번 현지 시찰을 사진들과 함께 네 개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할 만큼 정찰 위성과 공군력 강화를 대민 선전 소재로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한 연합군에 비해 자신들이 가장 취약한 공군력을 현대화, 정보화로 포장해 과장 선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옥 박사는 그러나 김 위원장이 공군력 강화를 직접 지시한 만큼 최근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북러 협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얻어낼 수 있는 게 항공과 우주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새로운 대안들이 나올 거고요. 결국 김정은의 말은 실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공군력 강화의 방향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노동신문은 일면에 김 위원장과 같은 가죽 롱코트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아버지보다 앞에 서서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 시위 비행을 관람하는 김주혜 사진을 실었습니다. 또 아버지와 함께 공군 주요 지휘관들의 영접을 받는 모습의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김주혜는 지난해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에 김 위원장과 동행하며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 주로 군 관련 행사에 등장해 왔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김주혜의 행보와 북한 매체들의 보도 태도로 미루어 사실상 후계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후계 시절에도 현지 지도에서 저렇게 부각된 적이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따라다니는 정도였지 저렇게 기념사진 중앙에 항상 찍히거나 군 수뇌부의 극진한 예우를 받거나 현지 지도의 모습을 옆에서 유심히 바라보거나 하는 그런 측면을 본다 그러면 후계 수업 중에서 가장 강도 높은 후계 수업이고요.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러나 김주혜가 후계자로 결정됐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고 미래 세대 안전을 담보하는 상징으로서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견해들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이 오는 2일 발사하는 첫 군사 정찰위성의 성능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찰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이 12월 2일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국의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팔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번 위성 발사는 북한의 주요 전략 표적에 대한 감시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군이 지난 2018년부터 독자 정찰위성을 자체 연구개발하기 시작한 이른바 425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한국군은 독자 정찰위성이 없어 대북 위성 정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고성능 영상 레이더 탑재 위성 SAR 4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탑재 위성 1기 등 총 5기의 정찰 위성을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발사해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의 첫 정찰 위성은 초소형 SAR 영상 레이더로 위성에서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발사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SAR 위성은 전자광학 및 적외선 위성에 비해 선명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기상 조건이나 주야간에 관계없이 목표 지역을 효과적으로 정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 군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해장 정찰위성은 가로세로 30에서 50cm 정도 수준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30cm의 해상도를 갖는다는 것은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상에 있는 30cm 크기의 물체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군사적 효용성을 갖춘 훌륭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at's pretty good imagery. It's probably close to about the best commercially available imagery.
미사일 전문가인 반 벤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정찰 위성이 확보한 위성 사진 해상도는 과거 우주 선진국들이 운영하던 정찰 위성급이자 현존하는 상업용 위성 가운데 가장 고화질의 이미지와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이 운영하는 군사 정찰 위성에 비해서는 해상도가 다소 낮지만 한국이 북한의 시설과 차량, 활동 등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향후 추가 군사정찰 위성을 계속 발사할 계획임을 밝힌 만큼 더 큰 규모의 높은 성능을 갖춘 위성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ST 애널리틱스 박사도 정찰 위성의 해상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광학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위성의 크기에 달려 있다며 한국의 위성은 중형급으로 첫 정찰 위성 발사임을 감안한다면 훌륭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Probably it's good. If you compare to commercially available satellites, it's quite good.
특히 한국의 정찰위성 해상도는 일반적 상업용 위성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이며 우주개발 선진국 중 하나인 프랑스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찰위성 수준과 비슷하다면서 북한의 주요 시설의 움직임과 변화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전력화할 예정인 5개의 정찰위성은 각각 800kg급이며 13,500kg으로 초대형급인 미군 정찰위성 키홀 등에 비하면 중간 정도의 크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의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한다면 북한이 얼마 전 우주궤도에 올린 정찰위성 만리경 1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군사적 효용성을 가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Now the guess that I've made is that it's probably no better than 3 meters. So
반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의 기술 수준을 토대로 관측하면 만리경 1호의 해상도는 3m 수준을 넘지 못하는 반면 한국의 해상도는 30cm로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북한 내부의 내밀한 활동과 차량 움직임 등을 정밀하게 파악할 때 북한은 시설과 병력의 유무, 군 자산의 집결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소 1m 미만의 서브미터급 해상도를 갖춰야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 의미를 갖는 만큼 북한과 한국은 품질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차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첫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확실한 대북 감시 정찰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정찰 감시 분야에서 북한의 단순 비교 우위가 아닌 비교 불가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위성 확보와 미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o it can only see a particular area for a few minutes.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의 특성상 한 개의 위성으로는 보통 1, 2주에 한 번씩 몇 분 동안만 특정 지역을 볼 수 있다면서 미국이 수십 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 놓고 있는 것은 보다 완전한 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향후 5개의 정찰 위성을 모두 발사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미국이 위성 공유를 통해 얼마나 메워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발표한 425 사업에 따르면 정찰 위성 5기가 모두 궤도에 올라도 위성의 재방문 주기를 고려할 때 특정 지점을 평균 2시간 단위로 관측할 수 있어 2시간의 정찰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2028년부터 총 44기의 초소형 사위성을 발사해 군집 형태로 운용하면서 재방문 주기를 줄여 5기의 중대형 위성 운용 시 발생하는 정찰 공백을 메우고 추가적으로 외국에서 위성을 대여하거나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첫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확보된 정찰 감시 역량을 훨씬 더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점도 얻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is will be under South Korea's own control. It can decide what it images and when.
반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얻은 정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모든 위성 정보를 동맹이나 상업용 위성에 의존했을 때와는 달리 훨씬 더 많은 제어권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북 위성 정보는 많이 확보되고 중첩될수록 좋은 만큼 동맹국과 공유해 빈틈을 메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국도 위성 정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해 동맹과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북한이 이중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게리 세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3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하면서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개발과 시험을 금지하는 여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라면서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사용된 기술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UN Security Council has passed a number of resolutions.
따라서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북한의 우주 발사나 위성 발사를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 등은 자유롭게 우주 개발에 나서면서 왜 북한만 문제 삼느냐는 북한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용도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한 의도로 이용될 수도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면서 북한이 우주 개발 목적으로 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금지한 것은 그간 북한이 행한 잘못된 행동들의 후과이며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30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지난 27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해 극도의 이중 기준이 파렴치하게 적용되며 부정의와 강권이 난부하는 무법천지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주된 위협은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회방하고 억압하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북한 무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는 것을 막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미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의원은 29일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김정은의 물질적 지원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두 악의적 행위자 간의 위험한 파트너십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북러 협력 제재 법안이 29일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BOA에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이 불순한 파트너십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푸틴의 유혈 전쟁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중요한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기쁘다며 하원 본회의 심의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원 외교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북러 협력 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는 어떤 모호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권위주의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과 민주주의의 불꽃을 꺼뜨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과 함께 지난 9월 이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기 등 북한의 군수품 지원에 연루된 모든 개인과 기관, 그리고 관련 거래에 관여한 해외 금융기관을 제재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날 가결된 최종안에는 특히 북한의 우주,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기술적 지원에도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러시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4년 9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사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9월 7일과 8일 북한 나진항에 적재된 300여 개 분량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가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국무부가 연례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이 2017년 미국의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건 반복된 국제 테러 지원 행위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와 일본인 납치 등 북한의 과거 테러 범죄를 다시 조명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30일 2022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오른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각국의 테러 관련 현황을 분석한 연례 보고서의 북한 부분에서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에 관여해 1988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며 이후 2008년 철저한 검토를 통해 법적으로 테러 지원국 해제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이 확인돼 해제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7년 국무장관은 북한이 2008년 해제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해왔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테러 지원국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과거 국제 테러 행위 지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도 실패했다며 1970년 일본 항공 피랍 사건에 연루된 4명의 일본 적군파 대원들이 계속해서 북한에 은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믿어지는 수많은 일본인의 생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2002년 이후 단 5명의 납북자만 일본으로 송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테러 추세와 미국의 대응 노력을 정리한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는 북한 외에도 쿠바, 이란, 시리아가 올랐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교관으로 꼽히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100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그가 역사적 경험과 해안을 가진 뛰어난 외교관이었으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6대 미국 국무장관을 역임하면서 중국의 개방과 미소긴장 완화를 이끌어내며 냉전시대의 국제질서를 재편했다고 평가받아온 헨리 키신저 전 장관이 29일 별세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의 국제정치 자문회사인 키신저 어소시에이츠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그가 향년 100세를 일기로 미국 커네디컷주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학 국제정치학 교수를 지내다 1969년 리차드 닉슨 행정부 출범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된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국무장관을 겸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냉전 시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른바 핑퐁 외교를 주도하며 1972년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 등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이 주요 업적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또한 같은 해 미국과 구소련 간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이끌어 긴장 완화, 이른바 대탕트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냉전시대 라이벌인 소련과의 군비 경쟁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졌지만 키신저 전 장관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I do not believe that the Soviet Union is achieving military supremacy over the United States. I do not believe that any American administration
장관은 1977년 퇴임 연설에서 미국의 어떤 행정부도 소련이 미국보다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973년엔 베트남 전 종식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에 4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을 땐 이들 국가를 오가며 휴전을 이끌어낸 일명 셔틀 외교라는 말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1977년 제럴드 포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끝으로 퇴임했지만 이후에도 외교 자문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로버트 갈루지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30일 VOA에 헨리 키신저는 70년 동안 미국 외교 정책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 현실주의자로서 자신이 옹호하는 정책의 윤리적 측면, 특히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제 문제에 대해 일관되고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미국 외교 정책의 처방을 이끌어낸 인물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인 과거 칠레의 군사 쿠데타를 지원하고 베트남 전쟁 중 베트콩 소탕을 위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캄보디아 폭격을 승인해 전략적 이익을 인권보다 우선시했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국가 안보 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전 세계적인 핵 확산 움직임이 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5년 9.19 공동성명을 도출한 북핵 6자 회담에 큰 관심을 갖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핵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역임한 크리스토퍼 힐 주세르비아 미국 대사는 30일 VOA와의 통화에서 키신저 전 장관과 다양한 여러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며 이같이 회고했습니다.
I had the honor really of dealing with Dr. Kissinger in a number of different settings. And I must say, with respect to Korea, he followed the Korean negotiations, the six-party talks very closely. Dr. Kissinger was very interested in the idea.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이 중국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력할 수 있다는데 매우 관심이 많았고 중국과 협력해 공통의 입장을 가질 수 있다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입니다. 힐 대사는 그러면서 키신저 전 장관이 관련 사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 업데이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자신이 육자회담과 관련해 하는 일을 백악관이 이해하지 못할 땐 키신저 전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해 준 적이 있을 정도로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키신저 전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 역할론을 주장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키신저 전 장관이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지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진전되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해결책을 갖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키신저 전 장관은 당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외교관으로 역사와 철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국제정세에 접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한국과 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제안하며 한국은 중국과 당시 소련이 승인하고 북한은 미국과 일본이 승인하도록 한 이른바 교차 승인 구상은 외교관으로서의 그의 통찰력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Diplomat, the leading diplomat of his generation, also the leading diplomatic historian of his generation. And he combined a deep knowledge of history and philosophy with international affairs. And I think that that led him to understand what the limitations of...
리스 전 실장은 어린 시절 자취 독일과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경험한 키신저 전 장관은 무엇보다 규범과 질서를 최우선시했다고 강조하며 한국인들은 영내 및 글로벌 균형이 깨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키신저 전 장관의 신념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30일 성명을 내고 키신저 전 장관은 국무장관으로서 또 국가안보부좌관으로서 역사에 남을 수많은 결정을 내렸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미국의 수석 외교관으로 일한다는 것은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구축한 관계와 도구, 설계 등에 이르기까지 그가 남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전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역할과 관련 국가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지훈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30일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의 강제북송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탈북민 강제북송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탈북자 송환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전 특별보고관은 이날 VOA 전화통화에서 중국 내 탈북민 북송 문제는 과거에도 문제가 됐고 지금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유엔과 유엔난민기구, UNHCR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탈북민 송환을 중단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roblem of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escapees continues to be very serious. It has been an issue in the past.
퀸타나 전 특별보고관은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그들은 모진 학대와 무단 탈북에 대한 안갚음을 당할 수 있다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전 특별보고관은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서의 탈북민들의 상황은 정말 복잡하다며 특히 여성들, 탈북민들 대부분은 여성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난민기구가 있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here the situation really is very complicated for escapees on the ground, especially women because most of them are women.
탈북 현장인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들에게 자원과 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퀸타나 전 특별보고관은 그러면서 관련 국가들 간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역내 모든 방사국들, 한국이 중국은 물론 몽골과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것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I would encourage all the parties in the reg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gether with others in the region trying to and China.
한국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중 억류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국제 협약인 난민 지위에 대한 협약과 공문 방지 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과 북한 이탈 주민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유엔 난민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 및 국제사회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도 헌법에 따라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중국에 억류 중인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점검과 함께 중국 정부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협조를 구하는 등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적인 인권 향상에 앞장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1951년 난민지위협약의 당사국임은 물론 1984년 고문방지협약, 1966년 인종차별철폐협약,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1989년 아동권리협약, 1966년 사회권규약의 국제인권조약상의 여러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난민지위협약상 북한 이탈 주민은 국제법상 난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난민 인정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북한 이탈 주민을 체포, 구금, 강제 북송하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세계 최악의 정치범 수용소를 두고 있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강제 송환되면 그 과정에서 영양실조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공개, 비공개 처형, 구금, 고문 및 폭행, 성폭행, 강제 낙태, 강제 노동 등의 인권 탄압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 강제 송환을 경험한 수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며 만약 이대로 강제 북송이 이뤄질 경우 대규모 인권 탄압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강제 북송을 저지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결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영국 주재 북한공사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유엔총회 본회의보다 한 발 앞서 통과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결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에서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처리된 것은 2011년, 201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보이의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3년 12월 1일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 정상이 카이로 선언을 발표합니다. 최초 발표 당시 카이로 코뮤니케로 불린 이 선언은 일본 패망을 2년 앞둔 1943년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한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천명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 중국 총통은 1943년 11월 22일부터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26일까지 회합을 가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방안을 협의하고 일본 패전 처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에 어떻게 대항해 싸울 것인지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과로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일본에 대항해 싸울 것임을 결의합니다. 일본이 식민지로 삼고 있던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민족이 노예 상태에 있음을 주목해 앞으로 적절한 유예 기간과 과정을 거쳐 한국을 자유 독립 국가로 인정한다고 명시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1973년 12월 1일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벤 구리온이 8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86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벤 구리온은 14살 때부터 유대인들의 조상이 살던 땅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시오니즘 운동에 동참합니다. 20살 때 오스만 제국이 주도하던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수년에 걸쳐 농부로 일하며 향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유대인들을 위한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전념했습니다. 벤 구리온은 하지만 1915년 그의 민족운동과 사회활동으로 인해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위험분자로 지목됐고 결국 미국으로 추방됩니다. 미국 뉴욕에서 시오니즘 운동을 주도했지만 1917년 영국이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대인 국가 건설을 허락한다고 약속한 벨푸어 선언을 발표하자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합니다. 이후 이스라엘 초대 총리가 된 벤 구리온은 13년간 총리로 있었습니다. 1970년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3년 후인 1973년 12월 1일 8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